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1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벌써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고민하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저는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그는 온전한 성도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하시면서 어쩌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간인가 보다 이러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2020년 정말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헤쳐나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로마의 옥중회에서 쓴 편지입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죠. 지금이 바로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껴라.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구해내어라. 또 시간을 속량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그 시간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시간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간을 구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사람. 우리는 시간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증오에 빼앗기기도 하고 정욕에 빼앗기기도 하고 육신의 욕망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죠. 사랑만 해도 모자란 이 시간을 쪼개어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이것은 결국 미워하는데 나의 천금과 같은 그 시간을 빼앗기는 꼴이 되고 알고 보면은 시간을 구해낸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우리의 이 시간을 빼앗겨버린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성도로서 시간을 구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를 이끌고 가고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충만함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성령의 충만함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막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바로 방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늘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죠. 싸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기도 하고 잠잠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짓밟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술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대변해 주는 단어입니다.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어를 해야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이 어두움으로 뒤덮인 이유가 죄악 때문입니다.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 죄악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이와 같은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싸워야 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그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죄악과 더불어 싸워야 할 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하는 삶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시간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나오는 동사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이죠.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찬양할 마음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꾸만 이 안에서부터 찬양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서 찬송이 고갈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 속에서 찬양이 샘솟아 올라오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절대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입술을 벌려서 노래해야 합니다. 찬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찬송해야 할 존재야 라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는 마음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것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신에 저주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것은 당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다 같이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지여야 합니다.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성도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한숨만 푹푹 쉬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곳은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욱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이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0대 시절에 메릴랜드 주의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마비를 얻게 되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은 아직 이런 시련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절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기도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신이 다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입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로 무엇인가를 해보자. 그래서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삐뚤삐뚤 그렸던 그 그림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이 여성에게 광고 모델을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는 그가 나오는 모든 광고 아래 영어로 PTL,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이 글을 삽입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출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으로 많이 어려운 줄로 압니다. 조심스럽고 두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시간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바로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감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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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큼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다 같이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참 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범사와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감사하라 그랬으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범사와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가 죽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시종 일관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범사에, 즉 모든 일들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말씀 앞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은 그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는 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그 말씀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냐, 그렇다면 범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즉 성도의 삶의 특징은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정작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압니다. 1988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사형제 폐지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라고 하는 이 후보가 사형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형제도는 없어야 한다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어느 날 CNN의 토크쇼에 그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쇼는 아주 유명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앵커가 진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버나드 쇼가 듀카키스 대통령 후보를 앞에 두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후보님,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을 하신다죠?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욕을 보이고 그리고 욕을 보고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에 후보님은 여전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이 후보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천만 명의 유권자들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그 시청자들이 받은 인상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그 일이 자기 일에 해당이 될 때에 이 사람은 아무 말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크쇼 때문에 그가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해서 내가 과연 범사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할 때는 심히 어렵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 성도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어린 장애 자녀를 두고 씨름하고 있는 부모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력서를 수십 통을 쓰고 이 회사 저 회사에 내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연거푸 퇴짜를 맞고 있는 젊은이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서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성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니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그 추위에 떨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진짜 성도라면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가 막힌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에 다오 그 부탁을 하셨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뒤로 밀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영감이 있는 시인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인데요.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온몸이 비비 꼬여있고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을 비틀면서 짜내듯이 말을 합니다. 그가 수많은 시를 썼죠. 그 시를 읽어보면 감동이 됩니다. 아, 그냥 쓴 시가 아니구나. 온몸이 뇌성마비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고 비틀면서 힘들게 힘들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송명희 시인은 가진 것 없었습니다. 뇌성 마비 환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10분의 1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자매입니다. 나 그가 붙들 수 있는 예수님, 참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나니까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런 아우성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러한 불공평하다고.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 지금까지 불평하고 있던 것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망하고 있던 것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면은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바꾸어서 감사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 그 입술에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물리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잠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을 물리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찬송을 늘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이 마지막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